오늘 이제 룻기 4장 합니다. 이제 이 4장을 마치면은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사무엘 상으로 다음 수요일로 계속합니다. 우리 룻기 4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교독합시다. 룻기 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자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리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룻기를 영국의 캠벨 모르간 목사님은 성도의 신앙 과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룻을 한 성도로 보고 1장, 2장은 성도의 신앙을 선택, 신앙의 선택.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그쪽을 선택했죠. 신앙의 선택으로 보고 1장과 2장은. 그 다음 이제 3장은 룻의 신앙의 모험,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의 잠자리 발치에 들어간 그것은 실로 큰 모험이었습니다. 신앙의 모험. 그러나 단순히 잠자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들어가서 보아스에게 할 말이 있었죠.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속주입니다. 라는 말과도 같은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말 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이고 이 말을 들은 보아스는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은 신앙의 보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택, 모험, 보상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이 룻기를 장소 중심으로 이해할 수도 있죠. 1장은 모압 땅이 그 무대이고 2장은 보아스의 보리밭이 무대이고 3장은 타작마당 그리고 오늘 4장은 성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문. 이 성문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참 대단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옛날 지역들이 베들레헴도 그랬지만은 집들이 타닥타닥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집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골목도 좁고 길도 다 좁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성문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성문이 있는 곳은 크게 나름대로 크게 광장을 만들어서 거기가 말하자면 공동체의 공통 어떤 활동을 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그 누굽니까? 에스라입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을 읽어준 그 수문 앞 광장이라 말도 엉키게 말하면 수문 문이거든요. 성문 앞 광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 이제 동네에서 군인들이 차출돼서 전장에 나갈 때 전부 다 이 성문 앞에 일단 다 모여서 그렇게 나가세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성문에서 한 가장 중요한 일은 시비를 가려주고 어떤 송사를 재판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동네의 모든 대소 재반사를 다 다룬 곳이 이 성문 앞이고 바로 성문입니다. 이 성문에 이제 보아스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젯밤 룻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룻이 잠자리에 들어와서 발치에 들어와서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You are my redeemer.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나의 구속주입니다와 같은 뜻인 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했을 때에 보아스는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요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경건한 사람 보아스는 그 말씀대로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 룻 이렇게 이어지는 이 가정에 보아스 자신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먼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순서적으로 당신이 나의 기업 모를 자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까? 잃어버린 토지를 되찾아서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하면 그 다음 순서인 보아스 자신이 맡겠다고 어젯밤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성문에 가게 됩니다. 1절부터 다시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성문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갔어요. 여기 또 마침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이미 룻기를 통해서 이 말씀 마침이라든가 우연히라든가 이 말씀을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에 뒤돌아보니 그것이 우연히도 아니고 마침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던 것을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야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마침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있는데 마침 그 사람, 이 가정에 가장 가까운 친족인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마침 지나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아무개여 불러서 그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마침 그 시간에 그 장소를 지나가는 거 결코 우연이 아니죠. 이제 뒤돌아보니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의 손이 다 섭리하셨던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 후에 동네 장로 10명을 초청해서 이제부터 이제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동네 장로들의 역할이 참 컸습니다. 참 장로들의 역할이 컸어요. 신명기에를 보면 심지어 처녀, 그 결혼한 처녀가 처녀가 아닌 것 같다 하는 송사를 신랑 측에서 제기하면 그런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어야 했던 사람들이 장로들이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시동생이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아 그 형의 기업을 계속 이어받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시동생이 의무가 있었는데 그 기업 물을 자라고 그러죠. 그것도 그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하겠다고 했을 때도 형수라고 하겠죠. 그 시동생을 바로 이 성문 앞에 데려와서 장로들에게 심판해 주도록 그런 일도 아무튼 동네에 거의 모든 일을 이 장로들이 이 성문에서 다 맡아서 했습니다. 이런 장로 10명을 초청하여 앉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문에 앉은 사람이 장로 10명에다가 보아스 자신 그리고 이 아무개라는 이 사람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좀 같이 앉았을 거니까 한 20여 명은 넘었을 거예요. 다 앉은 후에 이제 비로소 보아스가 초청한 목적을 설명합니다. 3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지금 말씀을 보면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아내죠. 10년 전 기근을 당하여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을 때 남편의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함께 네 가족이 떠났을 때에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소유지 땅을 팔았습니다. 팔았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 전체로 보면 그래서 돈을 꼭 그 타향으로 떠난 둘째 아들처럼 돈을 준비하여 떠났다가 결국 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나오미가 땅을 팔 것이 있다 그러죠. 이게 이상하죠, 그죠? 다 팔았는데 팔고 빈털터리가 지금 되어 돌아왔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나오미가 팔 땅이 있다. 네가 사 주겠느냐? 지금 그렇게 묻는다 말이죠.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는 자기 땅이 아니죠. 물론 이미 팔아버렸으니까.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은 어느 누구의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50년이 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고 희년제도 주빌리 50년 이전이라도 이렇게 기업 물자가 나타나 줄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땅을 사서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이 두 가지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지금 분명히 딴 사람에게 팔았으니까 그 사람이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가 결국 그 땅을 보아스가 사서 나오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니까 꼭 나오미가 파는 것을 사서 다시 나오미에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럼 땅은 내가 그 땅 내가 사주겠다고 아마 돈이 좀 꽤 있었던 사람 같죠? 또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까운 친족이 이렇게 요구할 때 반드시 친족은 그 땅을 사주도록 하여라 라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땅 이외에 또 사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룻에게서 사서 그러죠. 룻이 무슨 땅에 있다고? 그리고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설명을 기록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겠노라. 아까 물겠노라 했는데 이번엔 물지 못하겠노라 합니다. 땅은 사주겠는데 사람은 사주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룻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는 드리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보아스 당신이 하시오 하고 자기는 뒤로 빼버립니다. 여기서 바로 유대인들의 이방인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봅니다. 베드로의 시몬 베드로의 경험, 요파의 어느 지붕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자기에 덮인 어떤 상 하나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 밑에 있는 내용물들을 보니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유대인들이라면 먹어서는 안 될 율법에 금지된 음식들, 뭐 족발 이런 게 있었던 모이죠. 삼겹살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는 기겁을 하죠. 근데 하늘에서는 먹어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기겁을 하고 나는 지금까지 이런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세 번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이것은 바로 이방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로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이방인에 대한 생각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피 속에 아직도 계속 남아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룻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이 베드로로부터 역산해 보면 아마 한 1,200-1,300년 전이 아닐까 싶어요. 1,000년 전은 다윗 시절이고 다윗의 할아버지 베레스 그리고 오벳 이야기를 지금 우려보고 있으니까 아마 한 1,200-1,300년 될 거예요. 베드로로부터 한 1,200-1,300년 전의 이야기. 그때 룻기에서 벌써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신 거예요. 그때 이미 허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땅은 사주겠지만 이방 여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죠. 아마 그래서 그 이름도 성경에 허락지 아니하고 아무개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안식이 아닌 게 참 다행인데 아무개. 당연히 보아스는 이 사람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죠. 친족인도 몰랐겠어요. 사촌지간이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알았죠. 이 사람은 누군지 알았지만 아무개요 라고 기록한 것은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면 율법의 한계라고 봅니다. 율법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율법은 부족한 것입니다. 적어도 이방인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면 어때요? 율법은 오히려 율법은 배척하죠 이방인을.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율법의 한계, 율법은 부족한 것이다. 이 아모게라는 사람은 분명히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땅은 사줄 수 있으나 이방 여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왜 이 사람은 룻을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까? 물론 뭐 율법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들인 우리까지도 다 용납하실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아버지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명령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만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6절.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저기 한국에 태어난 우리까지 포함해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이미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까지 생각하시고 나까지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그 친족이 이방인인 룻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보아스가 이제 할 일입니다. 할 일이 적극적으로 보아스가 났습니다. 7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 신을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맨발이 되죠. 특히 이 아무개라는 사람 지나가다가 보아스가 아무개여 하고 불러서 그 자리에 앉았을 것이니 여분의 신발이 있다 없다? 없다.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한 켤레 들고 왔을 리는 마무하고 그래서 신발을 다 벗긴 채로 걸어갔으니 맨발로 걸어가게 된 겁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맨발로 걸어갔다. 땅 귀한 것만 알았지 사람 귀한 것은 알지 못하였던 땅만 사랑하였지 사람은 사랑하지 못했던 유대인만 알았지 이방인은 알지 못했던 율법만 알았지 언어는 몰랐던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리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지금 사람들 다 모인 그 자리에서 보아스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땅, 룻, 땅과 사람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그 기업, 그것은 죽은 자의 기업이었죠.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죽은 자의 그 땅을 사서 다시 그 사람의 것으로 해주고 엘리멜렉, 나오미 남편, 그리고 그 아들, 그 다음에 그 아들 원래 결혼 아내였던 룻,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함으로 사이에 날 오벳이라는 아들이 그렇게 대대로 이어서 그 기업이 영원한 그들의 기업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룻을 아내로 삼겠다. 그 둘 다 법적으로 공언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그러면 사람 말이 여러분이 바로 정인이요. 정인이란 말은요. 성경에서 정인이란 말은 참 엄숙한 말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정인, 정언, 이게 참 굉장히 아주 심각한 단어예요. 보아스가 지금 그대들이 정인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어 뒤에서 침례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찬송도 같이 불러주고 같이 옆에 있어주는 것은 단순히 찬송해주고 축하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분들이 증인이 되는 가운데서 언제까지 증언하고 증인이 되어줄까요? 길면 좋죠, 그죠? 제가 본 데는 천국 문 앞에까지. 아, 여러분이 들어가는데 아무도 여러분을 증언해 준 사람이 없어. 그거 좀 곤란하겠죠. 그때에 증언하는 사람들이 저분이 예수 믿고 세례받은 자입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증언, 이 증인이 참, 이 참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참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베드로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도 사실은 공적으로 선포한 공언입니다. 그 공언, 공적인 말씀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었을진 몰라도 적어도 천사들은 다 귀를 쫑긋하고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시니까. 천사들은 주님을 섬기는 영들이니까. 특별히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우리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구보다도 계속 워칭을 하는 자들인데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누구보다도 천사들은 경청하죠. 그들이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빈 무덤을 향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갔을 때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공식적으로 공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비록 세상 사람들은 그 새벽에 다 잠들어 있었을지 모르지만 저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우리 주님이 공식적으로 공언하는 그 말씀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외롭지 않아요. 우리 외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러죠. 허다한 증인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대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물론 여기서 허다한 증인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영웅들, 믿음의 영웅들 다 말씀하고 난 뒤에 이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을 가리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우리를 격려해 주었지만 더 영적으로 보면 천사들까지 포함한다면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 앞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그야말로 구름과 같이 구름대와처럼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 결코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혼자 아닙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들 뒤에서 앞에서 증언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저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증언해 주고 있고요. 저 사람이 그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요. 증언해 주고 있고요.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보아서는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증언이요. 증인이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신이 한 행위나 또는 말을 공언한 것을 뒤집진 않겠다 이 말씀이죠. 보아스가 공언한 말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그 땅 죽은 자의 기업이 되도록 엘리멜렉, 그 다음 기론 뭐 등등 쭉 해서 그 다음에 루시, 나을, 오벳 뭐 등등 이렇게 쭉 기업으로 절대로 discontinued,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 족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여기서 쭉쭉쭉쭉 내려와서 마태복음에 들어가면 우리 주님께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보이지 않는 족보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족보에 다 이렇게 올라 있는 거예요. 예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 말씀이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대를 이어주겠다. 그리고 룻을 보아스의 아내로 삼아주겠다. 이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의 신랑이시죠. 우리는 그의 신부, 교회가 그분의 신부잖아요. 이것을 지금 누가 듣는가 하면 나오미가 듣습니다. 나오미가 참 나오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오미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압 땅에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얼굴에 기미가 얼마나 끼었는지 제가 봤어요. 그런 얼굴로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니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달려오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마라라 하라. 마라가 bitterness, 썬물이란 뜻이에요. 썬뿌리란 말이에요. 아마 하나님을 향한 썬뿌리도 좀 있었을걸요. 얼굴이 시커맸을 겁니다. 그랬던 나오미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잃어버린 땅도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그 땅도 자기 남편 엘리멜렉 등등 해서 쭉 기업이 되게 해주고 다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자까지 보게 될 거예요. 사람도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아들 머리카락 하나라도 구해오면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이 나오미의 기쁨 우리 상상이 좀 힘들 겁니다. 아주 기뻤을 거예요. 다 회복이 되는 이것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나오미의 기쁨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 살아났을 겁니다. 다 살아나는 기쁨. 이것을 누가 말했는가 하면 보아스가 공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가 공식적으로 다 말해주고 여러분들이 내 말의 증인이요 라는 말까지 붙여가면서 공식적으로 말해줬어요. 이 보아스의 감동적인 선언을 듣고 난 후에 모든 백성들과 특별히 장로들이 축복합니다.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 루시죠.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셀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루스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입니다. 사실은 특별히 장로들의 기도라고 제목을 붙여도 좋아요. 장로들의 축복기도입니다. 참 모습이 참 아름답잖아요. 10명의 장로들 뭐 교회 그 동네에 있는 장로 다 오진 않았을 거예요. 뭐 사사기 어느 숙고 사람들인가요? 그 동네는 장로가 그때 몇 명이었죠? 70몇 명이었죠? 그 장로들이 많았어요. 조그만한 동네에도 많은 장로들이 필요했습니다. 이 10명을 대표로 뽑아서 와서 잘 분별하게 하고 또는 증인이 되어주게 하고 그리고 이들은 다시 또 축복기도 하고 참 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장로들이 이번에는 보아스를 축복기도 합니다. 축복합니다. 룻을 향해서는 라헬과 같이 되게 하소서 레아와 같이 되게 하소서 라헬과 레아가 누구예요? 야곱이 두 아내죠. 거기에서 열두 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게 하소서 여성을 향하여 이 정도의 축복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탄생시킨 두 여인인데 이 룻에게 지금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또 상속자를 얻게 하소서 이 장로들이 또 그렇게 축복하죠.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다말 유다 참 흥미있는 얘기들이죠. 유다는 시아버지이고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근데 다말이 자식 없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법에 따라서 시동생이 장가 들어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이 남편의 그 기업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지금 뭐 남편 아내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기업이에요. 기업.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땅 한 조각 그게 생명이었어요. 얼마나 그 기업이 소중했으면 여러분 요셉 같은 이는 저 애굽의 국무총리로 죽었지만 그 땅에 묻히기를 거부하고 유골이라도 파서 그 땅에 옮겨 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개념이 틀려요. 이 땅, 그들이 말하는 땅은 바로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영생이라고까지 한 경우도 봤는데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잃어버린다. 이것은 생명은 목숨이 끊어진 것과 같이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 며느리는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지지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지만 창녀로 분장하여 남편 동침하고 남편 아니고 시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바로 베레스죠. 이 베레스, 이 지금 이방 여인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래하여 그 나온 자식들이 꼭 베레 그 저기 다말이 그렇게 하여 그 뒤에 자손들을 낳은 것처럼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세상 기준으로 보면 윤리 기준으로 보면 참 다말 경우는 말도 안 되는 그 경우고 룻은 이방인과 유대인 또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말도 안 되고 그렇지만 참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장로들의 기도가 상당히 성숙한 기도 깊은 기도죠. 요즘 제가 작은 목자 가정에 신방할 때 꼭 장로님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가서 참 그 작은 목자 가정을 놓고 장로님과 제가 같이 손잡고 기도해 주고 하면 참 그렇게 우리 작은 목자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거든요. 장로님들 여러분 많이 요청하세요. 많이 청하시고 장로님들의 기도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장로님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할 일들이 이제 곧 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 3월부터는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어떤 지금 구상 중에 있어요. 기도 중에 있어요. 한 목장의 두 가정 정착 운동 6-7개월 동안에 한 목장의 두 가정을 정착시키자 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아마 장로님들의 역할이 꽤 커지게 될 겁니다. 이제 장로들이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한 기도 아까 지금까지 봤는데 과연 그것은 응답받았을까? 응답받았을까? 건너뛰어서 18절을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왜 베레스가 갑자기 튀어나오느냐? 바로 이것을 놓고 장로가 기도했죠. 장로들이 베레스 그게 그대로 응답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후에 다시 보도록 하죠. 13절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두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예, 장로들의 축복 기도가 당장 응답받았죠.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하면서 기도했는데 결혼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주셨습니다. 14절 이번엔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는지. 아까 장로들의 기도였다면 이번엔 여인들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지금 축복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아이의 이름 룻에게서 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오벳인데 과연 이 아이가 유명하게 되었을까? 그것도 조금 후에 보도록 합시다.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이 아들 말이죠. 오벳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계속 나오미를 축복하는 기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룻이 낳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바로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 이 생명의 회복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모습을 상상하는 겁니다. 얼굴이 시큼해진 사람. 그 가슴 속에는 비르네스, 썸뿌리밖에 없었던 여인.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차라리 말하라. 비르네스, 썸뿌리라, 썸물이라 하라 했던 그 나오미. 그런데 바로 이 손자죠. 오벳이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가 됩니다. 다 회복시켜줘요. 노년의 복양자라. 지금과 달라서 그때는 이 노년에게 제일 필요한 사람이 손자, 손녀, 이 실제로 아들. 요즘처럼 무슨 뭐 노후에 무슨 제도가 없으니까 참 노후에 자식이 있다 없다가 엄청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그 문제 또 해결받았으니 노후에 노년의 봉양자라. 예.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예, 오벳이 태어났습니다. 드디어. 그런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룻에게 태어났는데 며느리인 룻에게 태어났는데 할머니인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고 그랬죠. 태어나기는 룻에게서 태어났지만 나오미에게 태어났다는 말은 그만큼 나오미에게 큰 기쁨과 큰 위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오미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존재입니까? 나오미라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모압 땅에 가서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거기서 말이죠. 이꼴로 베들레헴에 들어가 와서 살면 뭐하냐. 그래가지고 야금야금 독약을 모았다가 어느 날 자살을 했다. 뭐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그럴 수 있죠. 어디 산골에 가서 독초를 사서 모았다가 어느 날 독초를 삶아서 마시고 떠났다. 뭐 이래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슨 낯짝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야말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였죠. 그런 아슬아슬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왜 아슬아슬한가 하면 나오미가 만약에 그렇게 그 인생이 끝났다면 나오미를 룻을 통하여 아들이 쭉쭉쭉 내려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의 구원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게 아슬아슬한 순간이에요. 이 나오미가 어떤 처신을 하는가가. 그런데 그 나오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그 며느리를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온단 말이죠. 그래서 룻의 가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을 심어줬잖아요. 나오미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구속사라고 그러죠. 사람을 구원하는 인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나오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오미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오벳이요. 이 손주란 말이죠. 아주 유명하게 된 자가 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유명하게 된 자가 된 거죠. 우리 18절부터 끝까지는 합독합시다. 베렛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렛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네. 왜 베렛의 계보는 하고 시작했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들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요. 그들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었다는 뜻입니다. 여인들의 기도도 응답되었고요. 장로들의 기도도 응답이 되고 참 밝고 좋은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는 이렇게 풍성하게 응답된다는 또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놓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룻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끝이 어떻게 됩니까? 낳고 한 말이 아홉 번이에요. 나오미는 모압 땅에 가서 죽고 세 번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근데 뭐 베들레헴 와서 그 세 배인 아홉 번에 낳고 룻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평범한 이야기예요.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가족 가운데서 먼저 떠나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울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들, 딸을 주시고 손주를 주시고 손녀를 주셔서도 웃고 어떤 면에서는 이 룻기는 평범한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일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잡는 거죠. 참 무질서하게 됐죠. 기근 속에서 참 모압 땅이란 곳에 가서 뒤죽박죽이 됐죠. 사는 양식도 틀리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문화도 다른 그런 속에서 뒤죽박죽이 되었던 무질서 같았던 그 삶이 결국 10년 뒤에 다시 정리정돈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보이지 않는 그분이지만 그분 안에서 다시 정리정돈시켜 주시며 훨씬 더 큰 축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비슷하게 살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울 때도 많을 것이고, 뭐 그러다가 더러 한 번씩 또 웃기도 할 것이고, 우리들의 삶이 앞으로도 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이상의 삶은 아닐 것 같아. 좀 죄송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또 비쌀 겁니다. 뭐 틀림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가슴에 확고하게 심어 놓읍시다. 그래도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은 꼭 가슴에 새겨두도록 하십시다.